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또 이 편지를 쓴 유다는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편지를 하나씩 쓴 거죠. 동명이인들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편지를 성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권자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가장 먼저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생전에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님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막 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회심하고 완전히 그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생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건 이제 픽션이고 논픽션이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저것은 허풍이나 사기다 이렇게 믿든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 길을 팔로우 해야 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데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길을 팔로우 하든지 그 기계를 무시하고 내가 아는 길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참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은 그 복음 쪽에만 있으면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으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길에 서지 않아도 뭐 꽤 근사하고 꽤 괜찮은 길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인 것은 복음 반대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도 알고 있지만 내가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또 다시 새롭게 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필요를 느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자고. 이게 우리 믿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기 막고 뭐가 붙어요. 뭐가 때가 끼기도 하고 코팅이 되기도 하고 어제 세수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하셨죠? 또 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샤워도 하고 씻어야 돼요. 발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안 씻으면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씻다가 한 3일만 안 씻어보시면 본인보다 본인 옆에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믿음과 구원이라고 다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신앙은 행동이다 맞는 말이죠. 신앙은 섬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실천이다. 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에서 어떤 신학에서 그런 섬김과 행위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착하게 서로 친하게만 지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 때문에 조국을 떠나기도 하고 사상 때문에 생명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했고요. 또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그 사상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를 뿌리며 순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친하게 지내자 라는 방향으로 나가면 순수한 신앙은 오염되고 결국 기독교 신앙은 희석되어서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한 장의 짧은 편지는 신앙의 기본으로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격려와 도전의 편지입니다. 유다는 신앙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좀 표현하면 신앙의 간첩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더 이상 간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일까요?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차 잠그고 오셨죠? 집 잠그고 주무시죠? 안전벨트 하고 운전하잖아요. 차 보험 다 드시죠?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마다 시큐리티 가드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되는 곳은 시큐리티가 좀 더 복잡하고 막 꼬치꼬치 묻고 내 눈앞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확인하고 이름 묻고 뭐라고요? 그리고 이름 묻고 뭐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수학이 넘어로 네 뭐 예스 뭐 이래야지 이제 가라고 이렇게 심지어 뭐 엘리베이터 번호도 눌러주고 내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미국 들어오실 때 쉬웠습니까? 시큐리티 카드 아무나 들어와도 됩니까?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항상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움직입니다. 국가마다 군대를 훈련하고 또 도시마다 경찰을 항상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은 항상 존재했고 항상 속이고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같이 겨우겨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컴퓨터라는 존재도 바이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는 감기가 이렇게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침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이들이 심판받기로 예정된 그런 존재들인데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매우 나이스하고 세련되고 아주 고상한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용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주적 그리스도 뭐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어떤 문화에나 그들의 그리스도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심판받았던 역사적인 선례를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진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후에 심판받았다라는 표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심판은 아니에요. 그때는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원래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쓰고 있진 않지만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사탄으로 그렇게 격화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에덴에 나타나서 인류의 첫 조상을 죄와 멸망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것입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과 음란을 쫓다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그 사건을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 하수인이 된 그런 존재들, 거짓 교사들이 벌이는 행각들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종말에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분을 우리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심판도 안 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것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을 아시는 분, 영이신 분, 그분의 그 계시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심판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제 영광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받을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무시합니다. 일단 율법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 무서운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뿐입니다. 일생의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담대한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사탄은 했고요. 인간에게 그 길을 이렇게 부추기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다양성의 시대. 사람들의 개성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양한 건 좋은데 그 시대 정신, 그 절대 진리 이런 것을 전부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양하고 또 성공이라는 방향성 같은 것도 다양하고 뭐 이런 건 참 좋은 방향일 수 있는데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시대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그래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고 그것도 진리고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두루뭉술이해서는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야 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복음은 더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명한 그런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불의한 시대를 의의 전사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를 통해서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형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복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삼토와 일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